VOA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아프간 카불에서 대피하는 사람들의 일일 통계는 유동적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화상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대피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그날의 특정 조건과 안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집으로 가고자 하는 모든 미국민은 집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우리는 또 아프간 동맹 국민과 취약한 아프간 주민들을 출국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카불에서 출발하는 어떤 비행기도 바로 미국으로 향하지는 않고 있다며 미국 시민이 아닌 이들은 우선 미군 기지가 소재한 여러 나라들에서 신원조회 등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날 백악관은 지난 24시간 동안 카불에서 7,800여 명을 대피시켰다고 밝혔고 이후 발표에서 5,100여 명을 더해 총 12,900여 명이 피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 관계자는 지난 일주일 동안 총 3만 300여 명이 피난했으며 지난 7월 말 이래 총 3만 5,500여 명이 카불에서 탈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 정부가 터키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에브로스 지역에 최근 40km 길이 장벽과 새로운 감시체계를 설치했습니다. 그리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유럽으로의 망명을 희망하는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터키를 통해 자국으로 유입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마칼리스 크리스호 그리스 공공질서부 장관은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은 그저 기다릴 수는 없다며 그리스는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난민들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니코스 파나지오토폴로스 그리스 국방장관은 이날 장벽에 설치된 특별 감시 체계를 설명하면서 무인기와 감시경을 통해 불법 월경자들을 감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는 중동에서 발생하는 난민이 진입하는 최전선 국가로 꼽히며 지난 2015년 시리아 사태 당시 약 120만 명의 난민이 입국한 바 있습니다. 미국 남동부 테네시주에 40년 만에 폭우가 쏟아져 지금까지 적어도 22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실종됐습니다. 미 국립기상청은 토요일인 지난 21일 테네시주 험프리스 카운티에 전날부터 24시간 동안 431.8mm 이상의 비가 내렸다며 335.28mm를 기록했던 1982년 이래 최고 기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폭우로 마을 주택과 초등학교 지붕 등이 물에 잠겼고 일부 외곽 지역에서는 도로가 끊겼습니다. 테네시주 소방당국은 험프리스와 딕슨 등지에서 최소 4,200가구의 전기가 끊겼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홍수로 물이 찬 도로나 인도를 건너려 하지 말고 주변을 살피고 익사사고에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을 방문 중인 성김 미 국무부 특별대표가 북한 측과 언제 어디서든 만날 준비가 돼 있다는 미국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성김 대표는 오늘 한국 외교부 노기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약 1시간 정도 만난 뒤 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성김 대표는 회견에서 지난 5월 미한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명시된 대로 남북 대화와 관여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재확인했다며 미국은 계속해서 남북 인도적 협력 사업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며 현재 진행 중인 미한연합훈련은 오래됐고 정례적이며 순수하게 방어적 성격이므로 미한 양국으로의 안보를 지탱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기덕 본부장은 성김 대표와 보건 및 감염병 방역, 식수 및 위생 등 가능한 분야에서 북한과의 인도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성김 대표는 이날 미한 협의 직후 러시아의 북핵 수석 대표인 이고리 모르글로프 외무차관과 만나 북핵 문제 진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코로나 백신 부스터샷이 60세 이상의 연령층의 감염 예방과 발병 시 증상 완화 효과를 크게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보건부는 어제 공개한 연구 결과에서 부스터샷 접종 이후 열흘이 지난 60세 이상 연령층의 바이러스 감염 예방 효과가 2차 접종 완료자의 4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증으로 악화하거나 병원 입원을 막는데도 5배에서 6배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서 최초로 부스터샷을 허용한 국가로 지난달 30일부터 60세 이상에게 추가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윤입니다.
비오웨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23일 월요일 비오웨이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의 성김 대북 특별 대표는 미한 연합 훈련이 방어적 훈련임을 강조하고 미국은 북한과 아무런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의 어떤 위협도 알아내고 대응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군사력과 군 자산이 잘 배치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조치가 주민들의 식량권을 비롯한 인권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유엔 사무총장이 지적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흐리고 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1도에서 22도, 최고는 18도에서 30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3미터, 서해 앞바다 1 내지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방한 중인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는 미한연합훈련이 순수한 방어적 성격의 훈련임을 강조하면서 북한과 아무런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미한 북핵수석 대표들은 오늘 회동해서 대북 인도적 협력 방안들을 논의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한 중인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23일 서울에서 노규덕 한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미한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가졌습니다. 두 사람은 이 자리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책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협의가 끝난 뒤 성김 대표는 현재 진행 중인 미한 연합훈련이 방어적 성격의 훈련임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대화 재개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US does not have hostile intent towards the DPRK. The ongoing US-ROK combined military exercises.
성김 대표는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가 전혀 없고 현재 진행 중인 미한 연합 훈련은 양국의 안보를 지탱하기 위한 정례적이며 순수하게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며 자신은 계속해서 북한의 협상 상대를 언제 어디서든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김 대표는 앞서 지난 6월 방한 당시에도 미한, 미한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하면서 북한에 조건 없는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성김 대표는 또 미한 북핵수석대표 협의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가능성을 논의했다면서 지난 5월 미한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명시된 대로 남북 대화와 관여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재확인했고 계속해서 남북 인도적 협력 사업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노규덕 본부장도 북한과의 인도적 협력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보건 및 감염병 방역, 식수 및 위생 등 가능한 분야에서 북한과의 인도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노 본부장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며 미한 양국은 남북 통신선 복원, 미한 연합훈련 진행 등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대화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성김 대표는 미한 북핵수석대표 간 협의 전 모두 발언에서 지금은 한반도에 있어서 중요한 순간이라며 이번 방안에 대해 모든 대북 현안에 있어서 한국과 가능한 한 가장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결의에 대한 증표라고 말했습니다. 또 협의 중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인터뷰에서 한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신성한 약속으로 표현한 점을 언급하면서 미한 동맹의 중요성에 대해 이보다 더 잘 설명할 수는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은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성김 대표의 이번 방한 배경에 대해 여러 가지 상황을 염두에 두었다고 본다며 최근 미한 연합훈련 기간 동안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 아프가니스탄 사태 이후 잘못된 시각의 우려들을 불식시키는 것 등을 거론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성김 대표의 발언에서 미국의 입장 변화를 읽을 만한 내용은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박 교수는 성김 대표의 방안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과 김영철 당 통일전선부장이 미한연합훈련을 비난하고 안보 위협을 언급한 담화를 낸 데 대한 상황 관리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원하는 얘기는 전혀 나오진 않았죠. 아무런 조건 없이 언제나 어디서나 만난다. 그게 사실은 북한이 거부한 조건 아닙니까? 네,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을 했다는 거는 뭐 여전히 미국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한반도의 그 긴장을 위험 관리하는 측면이 좀 더 있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미한 양국이 대북 인도적 지원 방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벌인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비록 북한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북한 내 수해 상황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비상 방역 조치에 따른 경제난 등을 감안하면 여전히 교착 국면 타개 카드로 유효할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는 관측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인도협력 패키지를 주도하고 있는 건 한국 정부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한국 정부가 물꼬를 틀려고 하고 있고 미국은 일단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의 관여협력 지지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를 메신저로 미국과 북한이 연계하는 어떤 돌파구를 마련을 시도하고 있는 거고 그 대안 중에 하나가 이제 인도협력 패키지라고 볼 수 있죠.
박원곤 교수는 이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의 경우 인도적 지원을 북한이 원하는 수준의 협력으로 확대할 생각은 없어 보인다며 인도적 지원이 북핵협상 마중물이 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성김 대표가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한 데 대해선 최근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이후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등 필요에 따라 동맹을 벌일 수 있다는 한국 내 우려를 잠재우려는 메시지라는 관측입니다. 민간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입니다.
성김 대사가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안정적인 주한미군 주둔을 시사한다는 것은 결국 한미동맹은 앞으로도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전달함으로써 동맹의 결속력을 강화하겠다 하는 의지도 담겨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한편 성김 대표는 미한 협의를 마치고 난 뒤 방한 중인 러시아 측 북핵수석대표 이고리 모르글로프 외무차관과도 협의를 가졌습니다. 성김 대표는 북한의 우방이자 6자회담 당사국인 러시아 측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의 완전 이행 문제, 북한과의 대화 재개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김 대표는 24일엔 이인영 한국통일부 장관과 조찬을 갖습니다. 노규덕 본부장은 24일 오전 모르글로프 차관과 할러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 국방부는 20일 북한의 무기와 첨단 기술 확산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북한의 항행경보 발령에 대한 VOA의 서면 질의에 국방부는 강력한 방어 및 억제 태세를 유지하고 잠재적인 북한의 어떤 위협도 감지해 대응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군사력과 군 자산이 잘 배치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우리는 강력한 방위 및 방어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 일본 등 동맹과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연합뉴스는 지난 19일 익명의 군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지난 15일에서 16일 항행경보를 발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앞서 일본 해상보안청 해양정보부는 지난 11일에서 13일과 15일부터 19일까지 동해 동북방 해역 일대에 항행구역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미한 군당국이 지난 16일부터 올해 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을 실시 중인 가운데 나왔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미한 연합군의 실제 기동훈련뿐 아니라 지휘소 연습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도상훈련을 통해 전시 부대 지휘 절차를 습득하고 전쟁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한 연합지휘소 훈련이 지난 16일 시작됐습니다. 이번 훈련은 오는 26일까지 9일 동안 야외 기동훈련 없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도상훈련으로만 진행됩니다. 특히 이번 훈련은 지난 3월 상반기 훈련 때보다 참여 인원이 더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2018년 미북 정상회담 이후 연합지휘소 훈련만 할 뿐 대규모 연합기동훈련은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한 연합사 작전참모를 지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1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서로 다른 수준의 훈련들을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연합군이 정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하지만 그 규모는 축소됐다면서 이는 대비 태세를 약화시킨다고 말했습니다.
Field training exercises. And so we conduct different levels of training. So it's really imperative that we conduct this training correctly and it's done regularly. And you know we have scaled it back.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한국을 적절하게 방어하기 위해 모든 사령부들을 지휘하고 작전을 수행할 능력이 저하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사람들이 다양한 수준의 군사훈련의 성격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면서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도 필수적이고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But this kind of training can only be done when all the headquarters are able to work together and focus on the defense plans for South Korea. And the computer provides all of North Korea's attack scenarios.
미한 연합사령부와 공군, 해병대, 육군, 특수작전사령부 등 모두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지휘소 훈련을 실시하는데 이런 훈련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모든 사령부가 협력해 한국 방어에 집중할 수 있을 때만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And you know, people misunderstand the nature of military training and the different levels of training. It is imperative that the combined forces command
컴퓨터가 북한의 모든 공격 시나리오를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정보를 평가하고 행동 방향을 개발하며 계획을 수립하고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이후 정보와 통신을 바탕으로 전쟁에 대한 병참 지원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이번 훈련 규모가 코로나 등 때문에 이전에 비해 40% 정도 줄어들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Let's say it's 10,000 people in various locations and so forth. We might be having, you know, 40% less than that this year because the people coming from the U.S. aren't going to be coming. So yeah, that's a significant reduction.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에게 미한 연합훈련에 대한 부정적으로 말한 이후 현장 훈련을 대폭 축소하고 지휘소 훈련만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기동훈련이 탱크와 포병 등 병력과 장비를 현장에 투입해 실제 전쟁 환경과 비슷한 상황을 가정해 실시하는 훈련인 반면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도상훈련은 기본적으로 워게임이라고 말했습니다. 꼭 필요한 부대의 지휘관과 참모 등이 참가해 전시 부대 지휘 절차를 익히며 전쟁 계획을 세우기 위한 훈련이라는 겁니다.
So the combined forces command that actually are part of that command staff, they would get together and use a computer simulation to walk them through the war plan. And the game designers would give them some problems, like maybe they hadn't anticipated that North Korea would attack Daegu with a nuclear weapon.
베넷 선임 연구원은 예를 들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북한이 대구를 핵무기로 공격하는 것과 같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을 미리 경험해보며 현재 문제점을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벡털 미 앤젤로 주립대 교수는 미한 연합훈련 축소가 북한에 대한 대비 태세나 억제력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think so. And I'll tell you why. If people are saying that deterrence may be affected, it's not because of the alliance. The alliance has done all the things that they need to do, especially this year, to maintain their readiness.
올해 미한 동맹이 준비태세를 위해 필요한 일들을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백돌 교수는 북한군이 신종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미국과 한국은 매우 신중하고 실용적이었고 이번에도 꼭 필요한 훈련을 하기 위해 매우 조심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You know North Korea's military has suffered a lot from COVID. So, you know, I think that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have been very prudent. They've been very practical. And they've been very careful to make this exercise just what it needs to be.
백돌 교수는 이번 훈련이 한국군으로의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백돌 교수는 양국 지휘관들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위기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실제로 볼 수 있고 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북한 당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조치가 주민들의 식량권을 비롯한 인권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유엔 사무총장이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에서 인권 침해가 되풀이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 당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조치가 특히 식량권에 악영향을 주고 있으며 기존의 인권 침해 우려들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제76차 유엔 총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에서 전반적인 북한 인권 현안과 함께 신종 코로나가 북한 주민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을 봉쇄하고 이동 제한 조치를 강화하면서 직장들이 대거 문을 닫았고 시장에 유통되는 식량의 양과 질이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식량과 필수 농자재 수입도 어려워져 주민들의 식량 불안정 문제가 심화됐고 식품 다양성도 악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2020년 북한과 중국 간 교역은 전년 대비 80% 줄었으며 북한과 러시아 간 교역은 42% 줄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와 국내 이동 제한 조치로 2020년 8월 이후 국제 구호 요원들과 외교관들이 북한에 입국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필수적인 인도주의 물품들이 북한 국경 밖에 묶여 있었고 북한 내부 현장 방문은 허용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2021년 3월 중순에는 유엔 소속 국제 요원들이 단 한 명도 북한에 남아있지 않게 됐고 이로 인해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생명선이 없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2021년 1,060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인도주의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국경과 시골 지역의 취약계층의 상황은 더욱 악화됐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특히 5살 미만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의 상황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의 북한 현지 운용 능력이 낮은 상황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계획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가 북한 보건성과 협력해 백신 보급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언론 보도를 인용해 국제 백신 공유 프로젝트인 코백스가 북한에 170만 회분의 백신을 6월까지 전달하려 했지만 지금은 7월과 12월 사이에 전달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기술적 준비와 국제 공급 부족이 지연의 이유라며 이 정도 양으로는 북한 주민의 3.3%인 85만 명만 접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 대응 조치들로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더욱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 접근권, 집회 결사의 자유,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가 더욱 제한됐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 내 인권 침해 유형이 되풀이되는 것을 새로운 정보로 계속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민들의 기본권 제한과 함께 자의적 체포와 구금이 계속되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그러면 조은정 기자와 함께 이번에 공개된 유엔 사무총장의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이 보고서를 왜 76차 유엔 총회에 제출했나요?
네, 유엔 총회 결의에 따른 것인데요. 유엔 총회는 해마다 12월에 채택하는 북한 인권 결의에서 사무총장에게 다음번 유엔 총회에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이 별도로 제출하는 보고서와 함께 유엔 총회에서 인권 사안을 다루는 제3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할 때 주요 자료가 됩니다.
이번 보고서는 전반적인 북한 인권 현안을 다루고 있죠.
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의 북한 인권 상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구금시설 내 인권 침해, 시민 정치적 권리,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국제 납치와 이산가족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북한 구금시설에서 인권유린 실태를 전해주시죠.
네,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정치체계와 지도부의 위협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에 대해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공격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수감자들에게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조직적으로 가하고 있다는 탈북자들의 일관된 진술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사 중 자백이나 수감자들의 규율을 세우기 위해 구타를 하고 뇌물을 받아내지 못했을 때도 구타가 가해지는데 고문에 버금가는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구금시설들에서 제공되는 식사의 수준이 열악하고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감자들은 강제 노역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에 의한 강제 납북 문제도 여전히 우려사안으로 거론됐죠?
네,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이 강제실종과 관련해 북한 당국에 300건의 통보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인 납북자 12명의 생사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요.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해서는 보고서가 다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 기간 동안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유엔은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이번 보고서에 어떤 권고 사항을 담았습니까?
네, 북한 당국의 국내의 심각한 인권에 대한 도전에 즉각 대응하고 자국민에 대한 폭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 인권특별보고관과 건설적인 관여에 나서고 모든 정치범들을 석방하며 구금시설 내 구타와 고문, 강제노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국제요원들의 입국을 허용해 이들이 코로나 백신 접종 등을 도울 수 있게 하라고 촉구했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외교적 관여를 재개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북한 당국과 체계적으로 관여하고 인권 유린을 자행한 이들에게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하며 식량과 의약품 등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위한 자금을 제공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은정 기자와 함께 유엔 사무총장이 이번 유엔 총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 살펴봤습니다. 북한 함경남북도 지역에 이달 초 내린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경지가 4천 헥타르에 육박하고 수대민도 1,300명이 넘는다고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이 밝혔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의 홍수 피해 상황을 위성사진을 통해 분석한 결과 지난 1일부터 계속된 폭우로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지역에서 큰 피해가 발생했으며 신포와 북청, 청진, 경성, 회령에서는 침수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북청군은 논밭 등 농지 3천여 헥타, 회령군과 신포군은 각각 457 헥타와 240 헥타가 수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했고 청진시와 회령군에서는 홍수로 인한 수재민이 각각 969명과 253명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WFP가 공개한 이번 보고서에 19개 시, 군, 구역의 피해 상황을 합산하면 침수 면적은 약 2,190헥타, 피해 농경지 면적은 약 3,820헥타이며 수대민은 약 1,350명에 달합니다. 앞서 지난 5일 북한 조선중앙TV는 이번 달 초 함경남도에 쏟아진 비로 농지 수백 헥타가 매몰되거나 유실되고 주택 1,170여 채가 파괴 침수됐으며 주민 5천 명이 긴급 대피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지난 11일부터 이틀 동안 함경북도에 폭우가 내린 가운데 강수량 450mm를 기록한 화대군에서는 도로가 물바다가 되는 등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 대변인 실은 20일 비오에 북한에서 발생한 홍수 피해와 관련해 북한 당국과 연락을 취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아직 북한 당국의 지원 요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군과 탈레반 집권이 미국에 대한 동맹국의 신뢰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외 정책의 초점을 중동에서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옮기려는 미국의 정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군은 미국에 대한 동맹국의 신뢰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지난 16일자 분석 기사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가운데 아시아와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대외 문제에서 미국의 확고한 존재의 재건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바라고 있던 가운데 아프간 철군은 미국의 지원이 더 이상 무한하지 않다는 느낌을 동맹국들에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18일 관련 보도를 이어가며 탈레반의 집권은 극단주의의 위협에 직면한 중국 입장에서도 승리가 아니라며 중국은 미국의 아프간 철군이 중국과 미국 두 강대국 간 경쟁을 어떻게 재구성할 수 있을지 판단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아프간 사태는 새로운 지정학적 위험과 안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도 15일 이번 사태로 미국의 동맹국들 사이에서 전 세계적 관여의 재전념이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대외 정책 약속에 대한 신뢰성에 의구심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럽부터 동아시아 지역에 걸친 많은 동맹국들이 미국의 오랜 안보 공약을 과연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을 품게 된다는 겁니다. 로리 스튜어트 전 영국 국제개발부 장관은 이 신문에 미국의 군사 역량만큼 민주주의와 자유의 수호자로서 미국의 역할이 또다시 위험에 빠졌다며 전 세계 영감과 등대가 됐던 서방의 민주주의가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P통신은 20일 아프가니스탄 사태 속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동남아시아 순방길에 오른 데 주목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외교와 군사적 자원을 집중해온 것의 연장선으로 특히 아프가니스탄 사태 와중에 역내 동맹을 안식시키기 위한 의도라고 보도했습니다. 아프간 철군이 미국 대외정책의 주요 전략적 변화를 계시하는 긍정적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19일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로 최근 2만 5천 명 규모의 해병대와 해군을 투입해 서태평양에서 동맹국들과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한 데 주목했습니다. 이 신문은 아프간 사태가 중국과 북한에 맞서기 위해 미국의 지원에 의존하는 아시아의 동맹국들을 충격에 빠뜨려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동맹 공약에 도전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대외 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군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투자를 증대하려는 미국이 우선순위에 집중할 수 있게 하면서 동맹과의 관계에 긍정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미국이 일본, 호주, 인도와의 안보 협의체인 쿼드와의 군사적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역량을 늘릴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외교 전문지 Foreign Policy는 19일 아시아 국가들은 이번 사태를 미 대외정책의 주요 변화로 보지 않을 것이라면서 과거 버락 오바마 행정부부터 계획됐고 바이든 행정부가 실행에 옮긴 것일 뿐이라는 일본 니케이 신문평론가의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이 인사는 기고문에서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의 아프간 군사 개입 중단이 바이든 대통령의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접근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본과 타이완에 이르기까지 인도태평양 동맹국들은 아프간 사태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에 역내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미국의 아프간 철군은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더 깊이 관여할 수 있게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영국의 로이터 통신은 19일 이번 사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군사적, 외교적 초점을 중동에서 인도태평양으로 돌리려던 미국의 계획을 한동안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아프간 철군을 돕기 위해 지난 6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있던 유일의 미 해군 함정 로널드 레이건호를 중동으로 옮겼고 이어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악화되자 이 함정의 전투기들이 인근 지역 안보 강화를 위해 투입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 유럽의 동맹국들과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 조약들에는 한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자동 개입으로 공동 방어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9일 공개된 미 ABC 방송과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 북대서양 지역기구 나토의 동맹이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을 경우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e've made agreements with based on not a civil war they're having on that island or in South Korea, but on an agreement where they have a unity government that in fact is trying to keep bad guys from doing bad things.
미국이 조약 5조에 대한 신성한 약속을 맺은 만큼 만약 누군가 나토 동맹국들을 침략하거나 행동에 나선다면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조약 5조는 북대서양 조약 5조로 한 나라에 대한 군사 공격을 회원국 전체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해 개별 회원국 혹은 집단으로 대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은 1949년 4월 워싱턴에서 미국을 주축으로 영국과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등 12개국 사이에 체결된 집단 안전보장 조약입니다. 나토는 지난 2001년 9.11 테러 당시 사상 처음으로 조약 5조를 발동했고 이어 시리아 사태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등 여러 차례 집단 방어 조치를 취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1960년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의 발효와 함께 맺었던 안보 조약을 개정한 이 조약에는 미국의 일본 방위 의무를 시사하는 내용과 군대를 동원하기 전 일본에 미리 알리도록 요구하는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미한 상호방위 조약은 한국전 이후인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서명됐고 1년 후 발효됐습니다. 전문가 6개 조항으로 이뤄진 이 조약은 양국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상황이 발생했을 시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특히 조약 3조에서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서의 무력 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동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이 나올 경우 미국은 즉각 전쟁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20일 VOE와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은 조약에 의해 한국을 방어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re has been a lot of speculation recently that the U.S. withdrawal from Afghanistan and the sudden collapse of the government there indicates or has raised concerns that the U.S. would similarly abandon its South Korean or Japanese allies. And I think those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28,500명은 미국의 방위 공약을 보여주는 매우 가시적인 신호라는 겁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아프간 주둔 미군 철수를 한국과 일본 같은 동맹국에 적용하며 비교하는 것은 부정확하고 지나친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U.S. is obligated by its treaty to defend South Korea. And the presence of 28,500 troops there is a very tangible signal.
미국이 한국과 일본, 나토와 맺은 조약은 아프간과 비교해 중요한 차이가 있으며 베트남 전쟁이 끝난 뒤에도 비슷한 우려가 있었지만 미국은 한국을 버리거나 철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아프간 장기 주둔에 대한 미 국민과 의회 지지가 매우 낮았지만 미국의 한국 방어 약속 유지에 대한 지지는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이 밖에 필리핀과 호주, 뉴질랜드와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북한이 미국의 아프간 정책을 비판하며 반미 선전에 이용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비판의 강도를 봤을 때 북한이 미국과의 관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20일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20여년 만에 아프가니스탄을 다시 장악한 사태와 관련해 미국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웹페이지에 올린 논평에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아프간 사태를 놓고 미국을 비판한 내용을 소개한 뒤 아프가니스탄의 현실은 미국이야말로 세계 평화의 교란자, 파괴자이며 저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서슴치 않은 파렴치한 국가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이날 VOA에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더불어 미국에 대한 비판에 가세한 것과 관련해 현 상황은 이 세 나라가 대내외 선전전을 벌이기 유리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주요 외교 관여 정책에서 물러선 것과 그것이 시행된 방식이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을 세 나라는 만족스러워하며 바라볼 것이란 겁니다.
US withdrawal and they're happy at the picture of the United States deserting a former partner.
특히 북한의 경우 미군이 아프간에서 철수한 것과 관련해 미국과 한국 사이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길 바라기 때문에 더욱 그럴 수 있다고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지적했습니다.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 연구원 역시 중국과 러시아가 아프간 상황을 정치적인 선전에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China in particular has already begun to exploit the situation in Afghanistan from a propaganda perspective.
특히 중국의 경우 타이완에 대한 선전 공세에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아프간 상황은 미국이 중앙아시아에서 영향력을 잃고 있는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입지를 강화하고 있는 장기적인 추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long-term trend of the U.S. losing influence in Central Asia as Russia and China.
중국은 중앙아시아에서 경제적인 협력과 사회기반 시설 사업 등을 확장해가고 있고 러시아는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등과 같은 권위주의적인 정권과의 안보 관계를 회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Cooperation and infrastructure projects in Central Asia and the Russian.
세이머 전 정상은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도 탈레반의 귀환으로 인한 문제들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세이모 전 조정관은 북한이 현 상황에 대해 더 강한 논평을 내놓지 않은 점에 주목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한국을 향해 미국이 한국을 지켜줄 것이라고 의지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놓았을 것이란 겁니다. 하지만 북한이 이번에 그런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는 건 미국과의 대화가 되살아날 수도 있다는 희망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세이모 전 조정관은 북한이 적어도 지금은 미국이 자신들에게 적대감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 조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북한 정권이 이 상황을 이용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아프간 상황이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차후 협상장에 나올 의도가 있다면 지나치게 앞서 나가려고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대화 의제에 회의를 나타내며 북한의 메시지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I think we've had far more examples of overinterpreting a North Korean.
과거 북한이 유화적인 메시지를 내놓았을 때 이를 긍정적인 신호로 과대 해석하는 일은 북한의 선의를 과소 평가하는 일보다 훨씬 자주 일어났다는 겁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 역시 아프간 사태와 관련해 북한이 내놓은 메시지를 크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나 중국과 달리 북한은 세계적인 수준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아프간 사태와 관련해 북한이 내놓는 메시지는 중국이나 러시아의 메시지와 같은 무게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북한 어린이들이 기후위기에 따른 위험에 많이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환경 인프라 수준이 열악해 어린이들이 기후와 환경 문제로 인한 충격을 심하게 받고 있다는 겁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는 20일 북한이 전 세계 163개국 가운데 어린이의 기후위기 위험도가 35번째로 심각한 나라로 평가했습니다. 유니세프는 이날 기후위기는 어린이 권리의 위기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어린이 기후위기 지수에서 10점 만점에 6.9점으로 조사됐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극도로 높음과 녹음, 중간, 낮음, 매우 낮음 등 다섯 단계 가운데 두 번째인 높음에 속했습니다. 기후와 환경에 따른 충격과 어린이의 취약성 등 두 개 분야를 토대로 어린이의 기후위기 지수를 평가한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은 특히 기후와 환경에 따른 충격 부문에서 10점 만점에 8.2점을 받았습니다. 이는 163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아홉 번째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북한은 또 어린이 취약성 부문에선 10점 만점에 5점으로 중간 단계에 포함됐습니다. 가브리엘라 아리아스 유니세프 공보관은 2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해안홍수와 태양오염, 해양오염, 태풍, 물부족에 대한 충격도를 조사한 기후와 환경에 따른 충격 부분에서 나쁜 점수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보고서 결과는 환경 인프라 수준이 어린이의 취약도와 연관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First is that we look at different environmental shocks, so that might be something like drought, rising waters, vector-borne diseases,
보건과 위생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 잘 발견되는 전염성 질병인 배터 매개 질병 등 여러 다른 기후 문제에 따른 환경 충격을 조사했는데 인프라 상황이 열악한 나라일수록 어린이 기후 위기 지수가 높았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전 세계 3명 가운데 1명 수준인 어린이 8억 5천만 명이 기후환경 충격 요소인 해안홍수와 태양오염, 해양오염, 사이클론, 물 부족 가운데 4개 이상이 중복된 지역에 살고 있고 7명 가운데 1명은 적어도 이 같은 충격을 5번 이상 겪은 지역에 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의 원인인 지구온난화에 책임이 없는 어린이들이 가장 큰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지구온난화에 가장 책임이 적은 국가의 어린이들이 반대로 가장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리아스 공보관은 신체적으로 약한 어린이들은 성인보다 기후와 환경위험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린이들은 홍수와 가뭄, 폭염과 같은 충격에 더 견디기 어렵고 납성분과 같은 오염 독성 물질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한 말라리아 같은 기후변화에 의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질병에 의한 어린이 사망률은 성인보다 월등히 높고 전 세계 기후변화에 따른 전체 질병 가운데 90%를 5세 미만 어린이가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어린이 기후 위기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10점 만점에 8.7점을 기록한 중앙아프리카공화국으로 나타났고 차드와 나이지리아, 기니, 기니비사우, 소말리아 등 아프리카 나라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아이슬란드가 10점 만점에 1점으로 기후 위기에 따른 어린이들의 위험도가 가장 낮은 나라로 나타났고 룩셈부르크와 뉴질랜드, 핀란드가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은 10점 만점에 5점으로 163개국 중 80위, 한국은 5.2점으로 72위를 기록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희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홍서 남북입니다. 요즘 북한 당국은 전국 각지에서 탄원 행사를 열고 청년과 여성들을 농촌, 탄광, 건설 현장 등지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왜 청년 탄원 운동을 벌이는지 그 배경과 한계를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청년 탄원 운동은 올 3, 4월부터 본격화됐습니다. 북한에서는 고급 중학교 학생들이 3월 말에 졸업식을 갔는데 이때를 기해 탄원 행사를 열고 졸업생들을 농촌과 탄광에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북한 관영 매체를 보면 이제 학교를 갓 졸업한 17살 정도의 학생들이 협동 농장과 탄광에 배치됐다고 보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평소 씨와 평원군을 비롯한 도안의 많은 청년들이 농촌으로 탄원했습니다.
북한 청년들의 탄원 행사는 지난 4월 27일 평양에서 열린 제10차 청년동맹대회를 계기로 한층 고조됐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이 대회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탄원이 이뤄져 만여 명의 청년들이 농촌과 금속, 석탄 등 채취공업 부문 그리고 양강도 삼지연시 건설장 등에 배치됐습니다. 6월에는 한경남도에서 13,700여 명의 여명원들이 농업 부분에 탄원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전국적으로 탄원 행사를 열고 청년들을 노동 현장에 배치하는 것은 1월에 열린 제8차 노동당 대회의 여파로 보입니다. 당시 김정은 위원장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실패를 시인하고 새로운 경제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경제난이 계속될 경우 새 경제계획도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청년들을 동원하는 것이라고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90년대 권한행동기 때 최악이 -6.5%였거든요. 근데 지난해 한국은행이 7월에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 경제가 -4.5%인데요. 지금 상황은 최악의 시기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문제는 해법이 없는 거죠.
탄원의 성격도 문제입니다. 북한 방송은 청년들이 당과 국가의 충성과 보훈을 하기 위해 어렵고 힘든 부분에서 일하기를 자원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탈북민들에 따르면 청년들 대부분은 농촌이나 탄광에서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탄원 행사 자체가 반강제적입니다. 한경남도 함흥에 살다가 2001년 한국으로 망명한 탈북민 박광일 씨입니다.
당 조직에서 청년 조직에서 다 조직을 합니다. 선전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인원을 줘가지고 명목상 대외적으로는 이 청년들이 당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 거죠. 다 그렇게 해서 강제적으로 취합을 해가지고.
북한 당국은 청년들을 농촌과 탄광에 3년에서 5년 정도 배치한 후 노동당 입당 기회를 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인권 전문가인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이 같은 탄원과 배치가 강제 노동 등 인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 기준으로 봐서는 아동 노동, 강제 노동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그렇습니다. 모든 북한 주민들이 강제 노동을 당하고 있죠.
전문가들은 청년들을 노동 현장으로 내모는 것은 일종의 경제적 고육책이라고 말합니다. 농촌과 탄광에서 경제적 성과를 내려면 필요한 자재와 전력 그리고 인센티브를 보장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필요한 물자를 주지 않으면서 대신 노동력으로 때우려 한다는 겁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 대 교수는 북한 농촌은 주기적으로 인력 부족을 겪어왔지만 이렇게 10대 어린 청년들이 배치되면 경제적 성과를 거두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North Korean system does often lead to labor shortage.
전문가들은 북한이 청년 탄원 운동 등 노력 동원에 열을 올리는 것은 식량난 등 경제가 한계 상황에 처했다는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특별 공급 명령사는 그 식량 공급 특별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의 식량 가격은 이상할 정도로 이 인상된 가격, 평시보다 뭐 30에서 50%까지 오른 가격이 안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금년의 경우에는 뭐 기존의 경제난 이외에 정말 최악의 식량난이 거의 자명한 그런 아주 암울한 현실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6월 15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식량난을 인정하고 특별 명령서를 내렸지만 쌀값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의 북한 전문 매체인 아시아 프레스에 따르면 과거 킬로그램에 4,000원이었던 쌀값은 6월 22일 7,500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다 8월 4일에는 5,85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쌀값은 다소 진정됐지만 여전히 오른 시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식량 가격이 아니라 정부가 운영하는 양곡 판매소에 쌀이 없는 것이라고 탈북자들은 말합니다. 북한의 지인들과 정기적으로 전화통화를 하는 탈북민 박광일 씨입니다.
북한에서 대체적으로 중국돈이 많이 유통이 됐지 않습니까? 코로나 전에는 중국돈 100위안이면 북한에서 입쌀을 25kg를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한 달 전에는 입쌀을 5kg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쌀이 없는 거예요.
식량난은 사회 문제와 정치 문제가 됐습니다. 쌀과 강냉이 가격이 오르자 북한 당국은 장마당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안전원들은 식량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물론 메뚜기라고 부르는 길거리 가판과 노점을 금지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인들과 안전원 사이에 욕설과 싸움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고 일본 아시아 프레스의 이시마로지로 대표는 말했습니다.
아, 지금 개인의 경제 활동에 대해서 엄청 심하게 단속을 합니다. 조그만한 주부장사, 담배장사 그런 사람들이 단속에 걸려가지고 몰수까지 합니다. 근데 그걸 몰수당하면 진짜 그날 그 먹고 살기가 좀 어려워지니까 사람들이 뭐 울고 불고 그 단속하는 사람을 욕하고 분위기가 너무 저 안 좋다라는 말을 각지에서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노동신문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노동신문은 지난 18일자 논설에서 당이 민심을 얻는 것은 천하를 얻는 것이나 같고 민심을 잃는 것은 당 자체를 잃는 것이나 같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난과 관련해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했다고 말합니다. 우선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8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 등을 통해 외부 지원을 받지 않고 자력갱생을 통해 경제난을 극복하겠다고 수차례 밝혔습니다. 따라서 지금 한국과 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은 그동안의 입장과 모순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 수뇌부가 현재 경제난을 타개할 만한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북한 경제를 구하려면 당장 수십만 톤의 식량과 비료, 의약품, 그리고 백신 등이 필요한데 이는 한국과 미국, 중국의 도움 없이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 북한은 미사일 발사 같은 도발적 행동을 하기도 곤란한 상황입니다. 만일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이 문제가 유엔 안보리에 회부되는 것은 물론 바이든 행정부와의 대화와 협상의 기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이 바라는 대북 제재 해제도 멀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집권 이래 최악의 정치적,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김정은 위원장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시사상식 ABC,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등으로 꾸며집니다. 오늘 시사상식은 중국 농민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에서는 미국 돼지고기 통조림 스팸이 미국 내 아시아계 이민자들을 통해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역사 속 오늘 1939년 8월 23일 독일 외무장관 리벤트롭과 소련 외무장관 몰로토프가 각각 히틀러와 스탈린의 명령을 받아 독일-소련 불가침 조약에 서명합니다. 독일-소련 불가침 조약은 서문에서 독일 제국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은 양국 간의 평화 문제를 정착시키기 위해라고 선언합니다. 조약의 내용은 조약 체결국은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는다. 조약 체결국의 한쪽이 제3국의 공격을 받으면 상대방 조약 체결국은 조약을 체결한 나라를 공격한 제3국을 일절 원조하지 않는다. 조약 체결국을 적대하는 단체 가입하지 않는다. 조약 체결국 사이에 생긴 분쟁은 평화적으로 해결한다였습니다. 독일과 소련은 또 폴란드와 발트 3국,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를 양국이 나누어 갖기로 약속합니다. 이렇게 소련과 밀약을 맺은 독일은 안심하고 폴란드를 침공, 제2차 세계대전의 문을 엽니다. 독소조약이 서명된 지 단 7일 만에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그리고 이 독소조약은 1941년 6월 독일군의 소련 침공으로 무효화됩니다. 1997년 8월 23일 유네스코 제29차 총회는 8월 23일을 세계 노예무역 철폐 기억의 날로 선언합니다. 아이티와 아프리카 국가들의 제안으로 1994년 시작된 유네스코 노예의 길 사업에 보여준 회원국들의 관심과 기대가 국제기념일의 제정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유네스코는 이 사업을 통해 노예무역과 노예제라는 인류사에 지울 수 없는 비극을 국제사회에 환기시키고 아울러 노예무역이 야기한 민족, 문명, 문화 간 상호작용과 그 영향에 대한 성찰을 시도했습니다. 8월 23일은 대서양 노예무역 폐지의 결정적 계기가 된 1791년 오늘날 아이티와 도미니카 공화국인 당시 산토 도밍고에서 노예 봉기가 일어난 날입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